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성경의 절기상으로는 초막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가을 절기들이 있는데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40년 동안 함께 여정을 해왔던 흔적들,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결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초막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펼쳐져서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그 초막 안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펼치는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을 또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는 그의 제자들이 다시 로마에서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는 일을 200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펼친다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와, 너무 감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이 펼쳤던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이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을 보면 11개의 폭을 잇대어서 성막을 덮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폭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그 성막을 넓혀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실감이 나네요.
네.
전도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오늘도 연결해서 펼치고 있다.
네.
너무 멋져요.
네. 집사님 정말 그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어쩜 그걸 바느질 하나씩 한땀 한땀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도 보이지 않지만 그 땅에서 기도하시면서 저는 엄청나게 땅끝까지 그 바느질이 이어지고 있었을, 기도의 바느질이 이어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장막을 세울 때는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네.
말뚝이 없으면 천이 아무리 길어도 그것이 장막이 되지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 드릴 때 그 자리에 꽂힐 때 우리는 말뚝을 박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뚝처럼 로마에 심겨집니다. 거기서 순교하게 되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말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땅끝으로 가서 장막을 펼치고 거기서 순교하면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다해서 로마까지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펼치고 거기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제단을 쌓아 드리면서 거기가 장막이 펼쳐진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이 세대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어디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펼쳐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펼치는 방법은 참 다양하겠죠. 오래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도 하시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자를 돌보고 학교를 세워서 배워주고 고아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은 그렇게 펼쳐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고아원을 세워서 작은 그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대학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네.
우리는 정말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정말
자라나게
하시고 네.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들 우리가 아, 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그 네. 사전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했는데 3천여 명의 선교사님이 한반도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정말 어떤 일들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네.
상실과 단절 속에 있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의와 희락과 화평, 구원과 용서와 위로로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덮어주고 그 구원의 장막, 용서의 장막을 그들에게 펼쳐주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나 어떤 장소가 있으실까요? 우리 조카 집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땅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선 제 옆에는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과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땅이 있는데요. 거기 린디 지역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생각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우리 북조선 사람들도 제가 그냥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그들이 네, 그 장막이 지어져야 할 제 안에 품어진 사람들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이것을 듣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송희 자매님은 어디에 장막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좀 광범위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아직도 회심하지 못했고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제가 펼쳐야 할 장막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교회 안에도 그냥 명목상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중 식구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열방의 장막을 펼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예배 시간에 커튼, 가림막 뒤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는데요. 연주자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연주 소리만 듣는 경험이었어요. 네. 그 연주를 듣는데 저는 마중 식구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림막 뒤에서 소리 없이 연주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마중 식구들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림막 뒤에서 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소곤소곤 기도할 우리 마중 식구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처럼 크고 분명하게 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정말 그러네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신음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요.
네. 하나님은 침묵 속에 담겨있는 모든 이야기를 알고 듣고 계십니다. 글로 담지 못한 행간의 빈칸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가 쓴 이야기, 쓰지 못한 이야기가 다 사도행전에 있지요. 사도행전에 바울이랑 바나바랑 싸우던 얘기도 누가가 다 쓰지 않았지만 그 사이 행간 행간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네. 알고 계시잖아요. 아, 오늘은 그래서 그 누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신약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이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쳤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거의 신약성경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그러네요.
글을 만나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가의 인적사항부터 좀 살펴볼까요? 주옥화 집사님 누가에 대해서 아시는 것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빛나다, 총명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 안디옥 출신이고요.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한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선교 처음 보냈던 네, 맞습니다. 곳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네. 예루살렘에서 흥황했던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었다면 이제 네. 첫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선교하기 시작했던 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자였던 그런 교회였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파송했던 네. 아주 선교의 모델이 선교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헬라인이었고 사도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보다는 더 보편적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각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 다는 점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누가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양쪽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네, 누가는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부터 보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언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전달했어요. 이처럼 누가는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한 학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군요. 누가는 체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라서 그런지 좀 꼼꼼하고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네네. 누가의 신중함이 그의 기록에 잘 드러나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 문체도 아름답고 비유나 이야기들이 매우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비교적 간단하게 묘사하고 지나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환자의 상태나 병이 치유되는 과정까지 세밀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욱 진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누가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아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움직이죠. 그때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누가가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하니까 누가가 기록하면서 네. 나도 그때 같이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는 바울의 최후까지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가가 그렇게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다니 참으로 충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도 누가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죠. 잖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누가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자신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라는 단어로만 드러냈을 뿐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의 이야기에만 집중했는지 를 보여줍니다. 누가의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죠. 겸손하게 누가가 남긴 기록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을 넘어서서 성령의 역사와 기독교의 확장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도 누가처럼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가와 같은 헌신적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역사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 덕분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거의 네. 몇 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를 함께 배웠는데 누가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 것 같은 시간이죠.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도행전이 서신서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서신서는 바울이 쓴 것인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부분이 그걸 읽다 보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서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누가가 바울이 죽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누가가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리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일들이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서신서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사로잡혀서 구금되어 있을 때 누가와 함께 있는 동안에 기록되었던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읽고 기도해 와서 그런지 이제 바울의 편지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그 심었던 교회들, 정말
네.
그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펼쳐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열심과 사랑, 돌보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본질적으로 돌아와 있기를 끝까지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이 정말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었던 그 월세집이
네.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위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네.
지금은 지하에 그 장소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누가의 그 모습이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네.
아, 정말 바울이 이곳에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네.
내가 정말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누가와 또 디모데가 너에게 전해주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거기서 기록했더라고요.
네.
그 바울의 심정 아,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
네.
이 편지로 너희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쓰는 그 바울사도의 심정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바울사도는 자신이 가야 했던 그 소명의 길을 가는 것에 한치도 망설임이 없이 끝까지 나는 푯대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교회들이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함께 푯대를 바라보며 달리자라고 이야기할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리스도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지하의 월세집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옥화 집사님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딱 선에만 딱 지나고 나면 끝이야 막 이렇게
멈추죠.
되는데.
네. 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영원한 삶에 대하여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든지 또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너희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생명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 아주 연합이라 그럴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너와 나의 연합.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굳건하게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네,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네. 따라서 달라지 지네요.
네. 북조선에 계신 마중 식구들도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만날 거고 알게 될 거고 네, 그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드네요. 오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아, 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을 네. 네.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울이 쓴 서신서 몇 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의 기록들 그리고 바울의 기록들 통해서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의 삶에 대해서 누가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는 결국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올리브나무에 매여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가도 순교의 길을 걸었네요.
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 와 같은 단어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이 증거하는 말이 합당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걸고 있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라도 이 복음의 장막을 쓰러뜨리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누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말뚝이 부러지지 않아야 장막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참 말은 쉽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장막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있다 연결되고 펼쳐지고 누가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옥화 집사님,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가가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듯이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부지런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누가 또한 벌 못지않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에 그가 쓴 스서신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록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빠지고 잠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두가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누가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끝까지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을 따라가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미소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그 탁구 동아리를 2학기부터 가입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동아리 활동을 주 2회 동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체력도 증진시키고 네, 친구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우, 좋네요. 탁구. 네, 우리 순이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맛집을 좀 다녀왔는데요.
맛집이 뭐죠?
맛있는 음식점.
아, 네.
맛있는 거 파는 곳. 제가 예전에 자주 갔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갔었거든요. 근데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갔다가 이번에 생각이 나서 갔었는데 문을 연 지 2시간 만에 다 팔려서.
아, 그렇군요.
결국 못 먹고 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도전하려고요.
그래요. 적당히 맛있는 데를 갔었어요. 너무 맛있는 데를 가셨구나.
그러니까 다음엔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네. 걸로.
성공할 수 있길
네.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또 각자만의 또 시간을 보내다가 함께 또 모여서 하는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으셨는데 그곳에 어울리지 않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평안함을 허락받았던 모습이 감동스러웠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을 뿐더러 스스로 자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네, 자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상대방에게 익숙한 이야기나 또 상황들을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설교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의 독특한 설교 방법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던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만큼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경고의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신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 외에도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간 여인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심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니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징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과 좀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모순대 부분 아주 잘 찾았어요.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말씀을 전할까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찾으시는데 자, 그러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본인이 자청해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자 하셨던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에서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듣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 내가 너희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말씀 전할 자를 찾으셔서 이사야가 나오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면 그냥 이사야를 보내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하면 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며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교만함과 아둔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서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들리게 될 거예요.
저는 비유라고 해서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전하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보면 씨 뿌리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보니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전혀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와 또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토양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토양이 있다고 하고 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토양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마음밭을 잘 개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뭐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중점적인 내용이 땅이 어떤 땅인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2절에서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두 번째 경우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경우로서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반응하기는 했지만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자,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 경우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경우다라고 하고 있죠. 돌바데스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순간적으로 반응하긴 했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마지막에는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경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밭을 잘 개간하라. 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고 그저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너희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라고 하시지도 않고 내가 너희 마음을 개간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있어요. 그저 이렇게 될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천국 말씀이 뿌려졌다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러한 것을 전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똑같은 천국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나요?
누군가에게는 열매가 맺혔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 취급받았던 여인이 아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과 같은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밭에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걸까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실을 맺고 안 맺고가 결정됐다고 하는 걸 봐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복음을 들으려면 듣고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마라. 단 거기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 정말 냉정하고 무섭네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정립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듣는 사람, 곧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될 뿐이다. 더 무섭게 와닿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 있으며 어느 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목사님, 사람의 마음의 밭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좋은 밭이 되고 싶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성품에 따라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신 예수님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을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천국을 전파하셨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자유를, 노임을 선물해 주셨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붙잡혀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밭을 일구며 일하시고 계셨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바꾸기 위한 일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다시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도 있었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힘써 오셨습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북주선의 성도님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구의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은 저희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결실을 맺기 전부터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우리가 결실이라는 것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한층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풍요로움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 참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길가와 같은 제 마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듣고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을 때가 많거든요. 또다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새 영이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덩이를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5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우리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포된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바꿔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잔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데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스로 인내를 많이 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착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인내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마음을 조금 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마음을 좀 비우고 하나님께 먼저 저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